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랜드폴 상원의원이 3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원칙에 입각한 경선 캠페인을 벌여온 것은 큰 영광이었다면서 오늘 나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멈추겠다. 앞으로 자유의 가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워커비 전 아카소 주지사도 지난 1일 아이오와 당원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경선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랜드폴 상원의원도 경선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폴 의원은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지지율 5%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대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득표율 28%로 1위를 차지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로 간주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국회에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 한국과 연대해 발사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카타니긴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패트리언 미사일을 도쿄 일원에 배치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3일 북한에 대해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안 하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등을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3일 기자들에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항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법상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인 만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자 미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이 늦춰질 경우 미국에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가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3일 TPP의 공식 서명을 앞두고 연방의회가 몇 개월 안에 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또 TPP가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개방, 노동, 환경보호 등 21세기 표준에 있어 미국의 지도적 입지를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미국 등 12개국 협상 대표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30분, 미동부 시간으로 3일 오후 5시 30분 합의서에 공식 서명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TPP 참여국들은 지난해 10월 마라톤 협상 끝에 상호무역과 투자장벽 해체를 목표로 협정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들을 소탕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3일 공습 목표 대상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핫 알 누스라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지하철에서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요. 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1979년에 조직됐었던 뉴욕의 시민 순찰대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이름이 Guardian Angels, 한국말로 하자면 수호천사인데요. 범죄자들을 상대할 무기도 없고 체포권도 없지만 도시를 순찰하고 또 지하도에서 일전 간격으로 서서 시민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고요. 대원들은 지하철을 타고 말없이 서 있기만 하는데도 시민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1979년 당시 이 조직을 만들었던 남성이 22년 만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수호천사에서 봉사할 대원들을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순찰활동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안전교육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뉴욕시 당국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활동이 시 당국이나 시민들에게 적잖이 힘이 되는 듯 하는데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자켓과 바지를 입고 다니는 이 수호천사들, 이름 그대로 시민의 수호천사가 되어주길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론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신해주 역시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t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tense, no self-confidence. But you see, the winner takes it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성 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평화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지난 1일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틀이 지난 3일까지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이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반군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이 평화회담 진행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시리아 평화회담이 그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반정부 측 대표들이 제네바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이 당초 계획은 데미스트라 특사가 양측을 오가면서 우선 휴전 협상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예, 시리아 정부 대표인 바샤르 알 자파리 유엔 주재 대사는 아직 회담을 시작하지 못했고 여전히 준비 단계라면서 반정부 대표단이 누군지 또 구체적인 의제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정부 대표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러시아 공습에 반발하면서 3일 데미스트라 특사와 예정됐던 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반정부 대표단은 당초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정부군의 공습 중단,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시리아 정부로부터 이 공습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면서 회담을 거부했다가 유엔 특사의 설득으로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제네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자 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정부 대표단이 앞서서도요, 이 러시아의 공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었죠.
맞습니다. 반정부 대표단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금지한 지난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도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집속탄 등 무차별 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 평화회담 기간 동안에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비난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예, 러시아 정부는 이 테러 조직을 공습했다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을 격퇴할 때까지 공습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러시아는 이 반군 점령 지역인 알레포 북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이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테러 조직의 점령지라면서 이들을 겨냥한 공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고요?
예, 시리아 정부군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용병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군의 주요 거점인 알레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특히 지난 1일부터 이 알레포 북서부 외곽 마을들에 대한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 터키 국경과 연결된 보급선을 차단하고 이 반군을 더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군 측은 시리아 정부군의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외부의 추가적인 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시리아 평화회담 진행이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데미스트라 유엔 특사도 이대로라면은 시리아 평화회담이 그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예, 데미스트라 특사는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이 평화회담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평화회담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쟁의 끝은 보이질 않네요.
예, 시리아에서는 지난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숨지고 4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같은 테러 조직이 세력을 키우면서 이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과 러시아 등은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선 시리아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내전을 종식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엔의 중재로 이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남중국해에서 미 군함의 순찰 활동은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합동 순찰은 필리핀 정부가 먼저 미국에 요청한 겁니다.
네.
예, 필리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수요일 기자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밝혔는데요.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합동 순찰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조만간 합동 순찰에 나선다는 것도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미리 발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이 말은 달리 들으면 언제든지 또 합동 순찰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합동 순찰을 요청한 바 있고요.
네.
예, 또 최근에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합동 순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예, 필리핀 등 주요국과 갈등이 고조돼 왔는데요. 특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섬 주변에 미군 군함이 항해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예, 미군은 지난해 이후 두 차례 군함을 보냈는데요. 지난달 30일에도 이 해군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호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트리톤 섬에 12해리까지 접근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이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중국의 주권, 안보 또 해양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늘린다는 입장이지요?
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최근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순찰 활동의 횟수 그리고 범위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1년 반 동안 이 3,0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매립했다면서 중국의 이런 활동은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지카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은 주로 이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미국에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 다른 나라에서는 앞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다녀온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에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환자는 미국에만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지역에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예, 따라서 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거죠.
네.
예, 미국에서는 그동안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사람에게서만 감염 사례가 40여 건 발견됐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환자가 임신부는 아닌가요?
예,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과거에도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한 독립적인 전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네.
예, 여전히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또 이로 인해서 신생아 소두증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일에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마가레 찬 WHO 사무총장은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신생아 소두증 또 그 밖에 신경장애 사례 증가가 이례적이라면서 아직은 과학적으로 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WHO는 또 국제 대응팀을 구성해서 성관계를 통한 전염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고요.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좁은 적도대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으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 낫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모르거나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인데요. 뱃속의 아기에게 이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두증 아기는 뇌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내 이슬람 사원에 방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후보들이 다음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피셔주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수돗물 오염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 연방수사국이 나섰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를 방문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비롯해서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범행이었는데요.
네.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반이슬람 감정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에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들은 미국의 건국 초기 때부터 미국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하지만 무슬림 사회가 작다 보니까 미국인 대부분이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무슬림이라고 하면 테러를 먼저 떠올리거나 아니면 뭐 언론 또 영화를 통한 정말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무슬림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무슬림을 위로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많은 무슬림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어린 자녀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We're one American family, and when any part of our family starts to feel separate or second class or targeted, it tears at the very fabric of our nation.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슬람 교도들이 2등 시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면서 가족의 일부가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미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슬림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경찰이나 소방대원 또 군인으로 복무하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무슬림이 많고 또 그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도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나 또 다름을 이용해서 미국 사회를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종교를 떠나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고 또 미국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Second, as Americans, we have to stay true to our core values, and that includes freedom of religion for all faiths. I already mentioned.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는 이 종교 자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를 강하게 하는 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반이슬람 감정이 커지면서 또 정치권에서도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지적을 했네요.
예. 이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방문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연방의회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왔지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 종교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의 반이슬람 발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understand attack on one faith is an attack on all our faiths.
And 네, 어느 한 종교가 공격을 받는다면 모두가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한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공격을 조장하는 정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 마지막 해에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죠?
예,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사원 방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에 방문하면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인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에 방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으면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일에요. 아이오와주에서 이 코커스 당원대회가 열렸는데요. 공화당은 일찌감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민주당은 힐러리 후보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2일 오후에 최종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간신히, 정말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49.8%,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49.6%,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후보가 이겼는데요. 아이오와 당원대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물론 기뻐했지요. 이 아이오와 주에서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지만 이기니까 훨씬 좋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 에너지와 흥분, 결의를 모아서 뉴햄프셔 주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아직 아이오와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검표 요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오와 당원 대회가 끝나면서 또 미국인들의 관심이 뉴햄프셔주로 옮겨갔는데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의 두 번째 무대가 바로 뉴햄프셔주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자마자 일찌감치 뉴햄프셔주로 이동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뉴햄프셔주는 중서부 아이오와주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아이오와주 유권자들은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은 좀 더 진보적입니다.
네. 공화당의 경우는요, 아이오와주에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또 스스로 진정한 보수라고 내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이 성향이 좀 더 진보적이라면은 이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네.
크루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승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최근 CNN 방송과 지역 WMUR이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12%,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11%에 그쳤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버니 샌더슨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거의 2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60%, 클린턴 후보 지지율은 33%로 집계됐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의 경우 지역구가 바로 인근인 버먼트주이기 때문에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는 꽤 친근한 얼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이오와주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특히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크루즈 후보가 승리했고요. 트럼프 후보는 뭐 2위도 간신히 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에게 거의 따라잡힐 뻔했는데요. 네. 자,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CNN과 WMUR 여론조사는 1월 중순에 실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당원대회 결과가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충분히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오와주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공화당 후보들이 이 뉴햄프셔주에 거는 기대가 있을 텐데요.
예,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중도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인데요. 네. 이 케이식 후보의 경우 뉴햄프셔주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의 뒤를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오와에서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 측은 공화당 후보 경선이 크루즈 후보와 트럼프 후보, 루비오 후보 이렇게 3자 구도로 굳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이 수요일 선거운당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이로써 공화당 경선 후보 수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이요. 오염된 식수 때문에 납중독에 걸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플린트 식수 오염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 연방 수사국까지 나섰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플린트시와 인접한 디트로이트시 미 연방 검찰청이 화요일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미 연방 수사국 FBI를 비롯해서 미국 우편물 조사국, 미 환경보호청 감찰국과 환경보호 청 범죄수사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투입돼서 이 플린트시 식수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연방수사국 FBI까지 투입됐다면은 플린트 식수 오염 사태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FBI의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있어서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형사나 민사 고발이 뒤따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이미 플린트 시의 관료 4명이 사임을 했고요. 또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플린트 시 수돗물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예. 플린트 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경비 절약을 위해 식수원을 바꾼 게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5대 호의 하나인 휴런 호수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 물을 쓰려면 디트로이트 시의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당분간 플린트 강물을 쓰기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플린트 강물은 부식성이 강해서 잘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미시간주 환경부가 관리를 잘못하면서 쇠로 된 수도관이 부식해 이 녹물이 각 가정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더 논란이 된 게요. 물에 납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이 주민들이 납중독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납중독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데요. 학습장애와 이상행동, 정신지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4년 4월부터 이 플린트 수돗물을 마신 어린이가 모두 납에 노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플린트 주민들은 미시간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미시간주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플린트 식수원을 다시 휴런호로 바꿨는데요. 하지만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플린트 시장이 각 가정의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예, 캐런 위버 플린트 시장이 화요일 이 플린트 시 각 가정의 수도관을 교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6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즉각 수도관을 교체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위버 시장은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수도관이 교체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수도관 교체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차원에서 또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있더라고요.
예,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2,800만 달러를 주의회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금액은 오염식수 정화와 수도관 교체, 또 오염된 식수를 마친 시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플린트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스나이더 주지사는 플린트 시의 수도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선 약 7억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연방 하원에서 플린트시 식수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예, 연방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수요일 이 플린트시 식수오염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미시간주 환경부 책임자가 출석해서 이 식수오염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했고요. 또 미 환경청 직원도 출석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 중 한 명인 공화당의 캔디스 밀러 의원은 플린트 시의 식수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억 달러의 긴급 자급 지원안을 의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연방 상원은 어떻습니까?
예, 상원에서도 미시간주 출신의 게리 피터스 의원과 데비 스테이브나우 의원이 플린트 시의 수도관 교체와 시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총 6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플린트주 식수오염 사태는 주와 지방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의회가 과연 지원금을 승인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일 이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당원대회 코커스가 열린 데 이어서요. 오는 화요일 2월 9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이 프라이머리 일반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 각 주는요, 오는 6월까지 이런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My fellow Americans, I am proud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tt Romney.
2012년 여름, 민주당과 공화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각각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Madam Chairwoman,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각 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국 각 주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다.
코커스란 무엇일까요?
코커스는 한국어로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당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보통 당원대회에서는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후보가 좋은지 의논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요. 또 지역 지도자를 뽑고 당의 정강을 논의합니다. 노스다코다주나 미네소타주처럼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는 등록된 당원만 참가할 수 있는 폐쇄형 코커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치학과 벤저민 긴스버그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People registered in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assemble in a variety.
특정 정당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주 저녁에 여러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어떤 후보가 좋은지 열심히 토론을 한 뒤에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그 주 여러 곳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인데요. 두 당의 당원대회 진행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보통 비밀투표로 승자를 가리는데요. 민주당은 좀 더 복잡합니다. 지지 후보별로 따로 모이는 건데요. 그러면 각 후보 측에서 서로 지지자들을 빼오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고요. 유권자들은 중간에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란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선거 과정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프라이머리는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에 대비해서 일반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한국어로는 예비선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방식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른데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등록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정당에 등록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이 있는데요. 폐쇄형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형태인 준개방형과 준폐쇄형도 있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코커스는 각 주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관하고요. 프라이머리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마감 시간 전에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만 하고 바로 나오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커스는 시나 카운티 등 지역별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커스,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고 또 열성적입니다. 하지만 당원대회 참가율은 프라이머리, 일반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보다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커스의 공개투표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부학과 마크 롬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당원대회는 확실히 전체 유권자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 가운데 가장 당파적인 사람들이죠.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공화당원들은 전체 유권자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당원들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이 합의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보다 코커스가 더 민주적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는 프라이머리, 이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커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아이오와주와 알래스카, 콜로라도, 하와이, 캔자스 등 10여 개 주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선 풍향계.
흔히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가리켜서 대선 풍향계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두 주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세를 가늠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회가 돌아오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 온 미국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미국 여러 주는 서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날짜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나중에 열리는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는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는 처음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 또 처음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란 명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아이오와주는 어느 다른 주보다도 8일 앞서 코커스를 열도록 주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이란 무엇일까요?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은 여러 주가 한꺼번에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치르는 날을 말합니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3월 1일인데요. 이날 엘라바마주와 아칸소, 콜로라도 등 14개 주에서 당원대회나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3월 15일을 두 번째 슈퍼 화요일로 꼽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날 참여하는 주는 5개 주뿐이지만 일리노이와 플로리다 등 대의원 수가 많은 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 날짜는 매번 대선 때마다 바뀝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코커스,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have your heart set on something?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슨 계획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있어.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마음 먹었어. I've wanted to go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I'm so jealous. 와,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Today's expression is have one's heart, H-E-A-R-T, heart, set, S-E-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은 무엇무엇에 대해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혹은 간절히 원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이번 여름 휴가 때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Annabelle had her heart set on piano lessons. 라는 문장은 Annabelle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I have my heart set on Joseph as the next secretary. 라는 뜻은 난 조셉이 차기 총무가 되길 정말 바란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Let's review.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자신은 캄보디아가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인권, 온전한 자유, 선한 정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의 발전은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물론 캄보디아 국민의 희망과 열정의 잠재성을 최대한 살리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케리 장관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출된 대표들이 공격이나 체포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야당 지도자 삼랑시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호우남항 외무장관을 중상 비방했다는 혐의로 삼랑시 체포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그는 망명을 떠났습니다. 내년과 2018년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그러나 평화로운 토론을 벌이도록 허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오늘날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두 나라는 처음으로 경쟁력과 성장의 대화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두 나라가 머지않아 교역과 투자, 기본협정 타결을 위해 회담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더욱 늘리는 방안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의 부패 제거, 사법제도의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달, 즉 2월에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캄보디아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캄보디아의 공통된 과제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훈센 총리는 극단주의 세력 다에쉬를 물리치려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캄보디아가 참여하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또한 보건, 식량 안보, 지뢰 제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에 캄보디아와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풀브라이트 계획과 평화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캄보디아는 물론 아세안 회원국 모두와 세계적이거나 지역적 기반 위에서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